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 북부 시나이 반도의 이슬람 사원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85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오늘 시나이 반도 내 비르 아랍에드 지역의 알라우다 사원에서 예배 중이던 신도들과 보안군을 겨냥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상자 수는 이집트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 중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보안군과 경찰은 시나이 반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대원들과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주한미 공군이 다음 달 초 한국 공군과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주한미 7 공군사령부는 오늘 미한 양국군 항공기 230여 대가 참가하는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실전적인 공중전 훈련으로서 미한 양국 간 상호 운용 능력과 양국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미 7 공군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뿐 아니라 해군과 해병대 등 12,0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됩니다. 또 미한 양국 8개 기지에서 230여 대의 항공기가 발진해 훈련합니다. 특히 미 공군의 전략 무기인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와 F-35A 선어대도 참가합니다. F-22 6대가 한반도에 동시 전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아키타현 유리훈조시 해안에서 표류 중이던 선박과 주민 8명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해안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북한 주민들인 남성 8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한 달 전 북한에서 출항해 오징어를 잡다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다며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해안에서는 지난주에도 선박 침몰로 표류 중이던 북한 주민 3명이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파병한 군병력을 올해 안에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발레리 게리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밝혔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 발표한 시리아 내 러시아군 병력 감축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그러나 시리아 내 러시아 기지 두 곳과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설치된 화해센터 그리고 상황 통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 터키 정상들과 만나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단체가 참여하는 대표자 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짐바브웨의 에머슨 음낭가구아 대통령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짐바브웨 수도 하레레의 국립 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는 로리 스튜어트 영국 외교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음낭가구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물러난 무가베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면서 과거는 바꿀 수 없으며 현재와 미래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음낭가구아 대통령은 내년 8월에 실시되는 대선 때까지 과도정부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음낭가구아 대통령은 무가베 전 대통령 정부의 부통령이었지만 전격 해임된 뒤 해외로 도피해 있었습니다. 짐바브웨를 37년간 철권 통치해온 무가베 전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 이후 사임을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실종된 아르헨티나 잠수함이 마지막 교신을 한 지점에서 폭발음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엘리크 발비 아르헨티나 해군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실종된 잠수함 산후안호의 최후 교신 위치 부근에서 포착됐던 이례적인 수중 음파는 폭발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발비 대변인은 산후안호가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 수색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후안호는 지난 15일 44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아메리카 대륙 최남단 우수아야에서 마르델 플라타 기지로 향하던 도중 파타고니아 해안에서 40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교신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4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영국 외무부가 북한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유조선들이 7월을 전후에 대부분 운항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또 낮 기온은 7도입니다. 해상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1에서 3m 사이입니다. 영국 외무부가 북한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무기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이 북한에서 벌이는 모든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당국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여전히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규탄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속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영국은 북한 정권의 제재를 부과하는 국제적 노력의 최전선에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는 한 국가의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입니다. 실제로 영국 외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제공한 공적 개발 원조 지출 현황 자료에서 북한의 5건의 사업에 약 24만 파운드, 미화로 32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영국문화원이 북한에서 진행한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영국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교육이 각각 13만 달러, 평양유해 지역 주민들의 재활 서비스 접근 개선에 13,000 달러, 강원도 안변 지역 주민들의 이동식 수도 접근 개선에 24,000 달러, 재난 발생 후 비상 상황에 대한 지원 제공에 15,000 달러가 지출됐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그동안 비판적 교류 정책이 북한 주민, 특히 영향력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영국과 영국의 가치를 알림으로써 고립된 채 남아있는 것보다 외부 세계와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북한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중단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적 교류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냐는 BOA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이 북한의 유조선들이 7월을 전후해서 대부분 운항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평양 내 휘발유 부족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 주목되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 해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의 탱커, 즉 유조선은 약 20척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들 유조선들은 올 중반까지만 해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중국 다이렌 등을 많게는 일주일에 1회, 적게는 한 달에 1회씩 왕복했습니다. 이들 선박들이 어떤 품목을 실어 나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조선이라는 특성 때문에 원유나 정제유 등을 운반했을 것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개월간 상당수의 북한 유조선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이달 13일과 21일에 중국 해상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지성 6호와 청림 2호만이 지난 30일 이내 운항을 한 유조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 지난달 1일 일본 북부 해상에서 발견된 천명 1호가 10월에 포착된 유일한 유조선이었고 유평 5호는 9월, 삼종 1호와 령봉 1호는 8월에 포착된 뒤 지금까지 운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밖에 다른 선박들은 모두 6월과 7월을 끝으로 운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유조선들의 움직임이 둔화된 사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지난해 9월과 10월, 11월 각각 5척과 7척, 네 척의 북한 유조선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는 9월에서 11월 동안 단 한 척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작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연히 북한 유조선들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 있지만 운항 횟수 축소로 검사를 받을 가능성도 작아진 게 아니냐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 유조선의 운항이 크게 줄면서 북한 내부의 원유 공급량에도 변화가 생긴 게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긴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ir fuel supplies are already quite constrained. And as I said, we have evidence that there are fuel shortages in North Korea. Obviously, the civilians are by and large the ones.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서 휘발유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는 증거들을 갖고 있으며 평양 내 일부 주유소가 문을 닫고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한 긴 줄이 생기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원유 정제 공장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작은 양의 원유만을 정제한다고 전제한 뒤 정제유를 외부에서 수입하는 것에 많은 부분 의존을 하고 있지만 유엔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와 정제유의 상한선을 정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 선박들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운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ships could have turned off their trackers. They've done this in the past, so it'll be nothing new. However, I do think that there are short.
그러나 동시에 최근 북한 내 주유소가 문을 닫고 휘발유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전반적인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공급뿐 아니라 평양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줄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지난 10월 대중국 수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여파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해관 총서가 23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62%나 급감한 겁니다. 또한 전달인 9월과 비교해도 38% 줄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더욱 강력해진 안보리 대북 제재 여파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새 안보리 대북 제재가 지난 9월 5일 발효된 이후 처음 나온 온전한 한 달치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8월 5일 채택한 대북결의 2371호에서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해산물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30일간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의 이행을 위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이 조치로 북한의 대중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의 해관 총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이 26억 3,400만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수입을 전면 금지한 품목이 차지한 액수는 15억 3,272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61.7%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도 2억 4,420만 달러로 전월보다 8%, 지난해 9월보다는 15%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북한과 중국 간 무역액은 3억 3,490만 달러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 중단과 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인데요. 미국의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네.
자, 평창 올림픽 기간에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을 검토하겠다. 이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이 한국 언론들이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청와대 한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이 여러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청와대 측은 이 문제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적극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군요. 자,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올림픽 기간에 훈련을 중단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시기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예. 예, 올림픽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고요. 곧바로 패럴림픽이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네.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은 통상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실시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기간 중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좀 우려한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미한 군사연습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또 해안포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맞대응해 온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한국은 올림픽 개최 이전 또는 올림픽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의 올림픽 참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참가를 통해 평창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겁니다.
예, 올림픽 기간에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건 물론 지금 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그 훈련 일정을 연기를 한다 이런 얘기일까요?
일단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침 최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올림픽 휴전 결의는 2월 2일부터 3월 25일 사이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올림픽이 끝난 뒤 훈련을 어떻게 할지는 미국과 한국의 협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훈련을 중단한다거나 연기하는 문제 이게 뭐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이기 때문에 미국과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거죠.
물론입니다. 이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훈련 중단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은 현재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연례 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의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연합훈련 중단이나 연기를 요청을 해온다면 그래서 미국은 동의를 할까요?
미국은 합동훈련에 한 축을 맞는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이 문제를 검토할 겁니다.
예.
이 경우에 훈련 중단이 북한의 도발 자제로 이어질 것인지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논의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미군 지난달 유엔 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평창 올림픽 휴전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결국 이 미한 연합 훈련이 조정되는 되는 북한의 움직임이 결정적이겠군요.
예. 만일 북한이 올림픽 개최를 전후한 시점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훈련 중단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
미국과 한국 등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집중할 것이고요. 한반도 상황은 지금보다 크게 악화될 게 분명합니다.
예.
북한은 24일 현재 70일째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건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두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고 이를 디딤돌 삼아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확립한다는 구상 아래 대회 준비에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아직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한반도 정세를 관망하면서 정치적 득실을 저울질하다가 개막 직전에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은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는 출전권을 얻지 못해서 불참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남녀가 한 조가 되겨루는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출전권을 따낸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 시간에는 평창 올림픽 기간에 미한 연합 훈련 중단을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한국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병사를 추격하고 또 총격을 가한 사건과 관련해 공동경비구역 요원들의 신중한 대응이 옳았다고 밝혔습니다. 위급한 순간에는 인명을 보호하는 데 우선을 둬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발 직전의 상황 속에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언제나 올바른 행동 방침이라고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하고 잠시나마 한국적으로 넘어왔던 북한군 추격조에 응사하지 않은 한국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늘 철저한 경계태세를 갖춰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해당 상황에선 군과 민간인을 포함한 한국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적대적 지역에서 탈북자를 피신시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북한군이 북한군 병사를 공격했다 하더라도 적대적인 사격이었던 만큼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 유엔군 사령관 겸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JSA 내에서 북한군이 보인 행동은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완전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한국군 병사들이 높은 수준의 규율과 현명한 판단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무력을 사용하거나 총기를 발사하지 않고도 탈북병사를 보호하면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또 한국군의 대응 방식은 북한군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게 하며 북한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의 총격에 응사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야말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동료 북한 병사의 해를 입힌 책임을 져야 할 공격 당사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한국군 병사 역시 북한 병사들에게 총격을 가했다면 후련해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한국군 행동은 높이 살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근 운항을 재개한 북한 여객선 만경봉호가 안전결함 문제로 러시아 항구에 발이 묶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후 선박인 만경봉호가 안전 문제를 지적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한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경봉호가 20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정선 조치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만경봉호에서 이날 21건의 안전결함이 발견된 데 따라 내려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만경봉호는 항해 안전 부문에서 10건, 화재 안전 6건, 생명구호 2건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이 중 항해 안전 부문에서 발생한 4건의 결함과 화재 안전과 생명구호, 보수장비, 운항 서류 부문에서 각각 1건씩 등 모두 8건의 결함이 정선 조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만경봉호는 이틀 뒤인 22일 실시된 재검사를 통과해 정선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검사에서도 정선 조치에 해당하는 결함은 모두 해소됐지만 여전히 항해 안전과 화재 안전, 운항 서류 등 모두 22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경봉호는 이들 결함을 놔둔 채 24일 자정이 조금 넘긴 시각 북한을 향해 출발했으며 현재는 동해상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러시아와 중국 등 회원국 항구에서 무작위로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중 만경봉호처럼 선박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선박에 대해 정선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경봉호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BOA는 만경봉호가 첫 운항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5월 25일 항만국 통제위원회로부터 34건의 결함이 지적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만경봉호는 다음 운항일인 6월 1일에 34건의 결함을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6월 8일과 29일 검사에서 각각 17건과 13건의 결함이 발견돼 문제점을 조금씩 고친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일반 승객이 탑승하는 여객선이 10건이 넘는 안전결함 건수가 발견된 건 다른 나라 여객선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러시아 언론 등은 만경봉호가 5월 17일부터 주 1회 북한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항을 운항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부두 사용료 미납 문제 등으로 운항이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재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만경봉호는 건조 연도가 1971년으로 선박 수령이 50년에 육박하는 노후 선박입니다. 다만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거쳐 40개 객실과 상점, 사우나 등 부대 시설을 갖췄으며 200명의 승객과 함께 최대 1,500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가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 계획에 거듭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외부 원조가 크게 감소된 상황에서 매달 50만 명의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WFP가 집행을 기다리는 대북 원조 자금은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21일 지원을 의결한 450만 달러입니다. 당시 한국은 WFP와 유니세프에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지만 해당 금액의 공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샬리 맥로더 WFP 워싱턴 지부 선임 대변인은 2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이 한국에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WFP 등에 대한 공여를 고려 중이라는 소식은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The new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making a contribution to WFP and other humanitarian actors.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매달 약 50만 명의 임산부와 아동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비슬리 사무총장은 22일 한국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고 대북 인도 지원 사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맥로더 대변인은 최근 몇 년 사이 대북 지원 자금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영양 공급 프로그램 축소로 19만 명의 북한 아동에 대한 지원이 끊겼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6개월간 필요한 1,400만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면 관련 사업 재개가 더 이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면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고 밝히면서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인도적 지원 등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시도할 공간이 크게 줄어 공여 시기를 가늠하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맥로더 대변인은 전 세계적인 대북 제재 강화 추세와 인도주의 지원 감소의 연관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현재 전례 없는 인도주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개별 국가들의 우선순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I mean, honestly, those answers are really better provided by the U.S. government in terms of their priorities for.
이어 미국은 WFP 사업의 중요한 후원국이었지만 현재 대북 지원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맥로더 대변인은 북한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WFP의 최종 목표는 북한 여성과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최대한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북한 인민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병서 처벌은 노동당과 군부 관계는 물론 김정은 정권의 권력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2인자 소리를 듣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 등 인민군 총정치국 고위 간부들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인민군 총정치국을 검열했으며 이 과정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 등이 처벌을 받았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 김병기 의원입니다.
원홍을 비롯한 총정치국 소속 정치장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주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정원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황병서에 대한 처벌은 지난 10월 13일 이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황병서는 지난 9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황해남도 과일군 과수원 현지 지도를 수행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2일 열린 만경대 혁명학원 창립 70주년 기념 보고 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3일 김정은 위원장의 만경대 혁명학원 방문에서는 황병서가 수행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날 이후 처벌됐을 것이라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10월 12일에 이후에 없어졌다면은 그 전부터 벼르던 것을 그 10일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국정원은 인민군 총정치국이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검열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황병서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민군 총정치국은 100만 인민군을 통제 감시하는 군 최고 정치기구입니다. 인민군에는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대에 정치 지도원이 배치돼 활동을 감시 통제하는데 이를 총괄하는 것이 바로 총정치국입니다. 특히 총정치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성군 정치로 권한이 커져 일종의 무풍지대였는데 이번에 20년 만에 당의 검열을 받은 겁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1950년 10월에 만들어진 총정치국은 이름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선군 정치 시대에 총정치국장이 군서열 1위로 바뀌면서 뭐 전영록 때나 또 최영해 황병서를 거치면서 이 총정치국을 건드리는 쪽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당 조직지도부 지도부가 이 총정치국 이렇게 완전히 그 파헤친 것은 뭔가 김정은이 총정치국에 못 마땅한 것이 있었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특정 정책을 둘러싸고 김정은 위원장과 군부 간의 이견과 갈등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some sort of policy dispute among the top leadership.
이번 사건을 군부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 강화 맥락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노동당을 기반으로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군부의 권력을 단계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우선 군부의 최고 실세였던 리용호 총참모장을 2012년 7월 전격 숙청했습니다. 이어 군을 총지휘하는 인민무력부장을 무려 6번이나 교체했습니다. 특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해 4월 공개 처형됐으며 리용기를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장 4명 가운데 3명이 숙청됐습니다. 또 그동안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왔던 국방위원회도 지난 6월 폐지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볼 때 이번 사건도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저 당의 가장 강력한 부서가 조직지도고 이제는 인민군 중심의 정치가 아니고 당 정치이기 때문에 당이 당의 군대가 된 이상 조직지도부가 검열하는 건 당연한데 조금 과거처럼 기세가 등등하던 그런 것이 자꾸 꺼지지 않아서 좀 불순한 태도를 취한지는 모르죠.
전문가들은 황병서 총정치국장에 대한 처벌이 몇 달 정도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래 황병서는 당 조직지도부 출신으로 장성택 제거에 앞장서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 문제를 확대하기보다는 혁명화 수준의 처분을 취할 것이라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황병서나 김원웅은 숙청돼서 무슨 처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시어대 보내준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을 숙청하게 되면 지금 군부의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군부 통제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했는데.
앞서 채용에도 2015년 11월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 토사 붕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지방협동농장에서 석 달간 혁명화 교육을 받은 뒤 복권된 적이 있습니다. 반면 최용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은 한결 높아졌습니다. 최용의는 지난달 7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조직지도부장직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총정치국을 검열한 것이 바로 조직지도부기 때문입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지난번 7기 2차전원회의에서 조직지도부장을 최영래에게 임명해서 최영래에게 숙청의 칼을 쥐어준 셈이고 앞으로 최영래의 위상은 좀 더 높아지고 그에 의해서 북한 권력 내부가 재편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편 행방이 묘연했던 김원웅이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에 기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가보위상이었던 김원웅은 올 1월 갑자기 해임됐다 4월 15일 다시 공식 석상에 나타났지만 직함이 확인되진 않았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황병서 처벌이 단순히 권력 내부의 암투 차원을 넘어 북한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황병서가 처벌을 받은 10월 중순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시기와 겹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말을 기해 군사 분야에 대한 현지 지도를 중단하고 공장 기업소 같은 경제 분야 활동에 주력하는 것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위안부 기림일 제정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또 오사카시는 위안부 기림비를 시 소유시설로 받아들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와 자매 결연을 끊겠다고 했는데요.
예.
자세한 사정 좀 보겠고요. 중국 당국이 타이완과 수교한 나라들에 대한 단체 관광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미국인들의 최대 쇼핑 기간 가운데 하나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심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위안부 관련 사업 확대에 항의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요. 한국에서 진행되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업의 확대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스가 장관이 이날 한국 국회가 의결한 관련법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2015년 일한 합의 정신에 반한다면서 깊이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또 이 같은 한국 측의 움직임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려 노력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라고도 했는데요. 외교 경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려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국 의회가 어떤 관련법을 통과를 시킨 건가요?
네, 한국 국회가요 오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예.
아, 골자는 두 가지인데요.
네.
먼저 2차 대전 전후 끌려가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장제비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위안부 피해 실태에 대해서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기림의 날로 정했습니다.
광복절 바로 전날이군요, 한국에서는요.
네,
자, 한국 측은 이번 국회 의결에 상당한 의미를 또 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국회 의결을 통해서 처음으로 위안부 기림의 날을 공식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아,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이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당시 집권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예.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 측이 10억엔 미화 한 900만 달러를 출연해서 재단을 만드는 위안부 합의를 맺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2015년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왜 자꾸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당시 두 나라가요 오늘 스가 장관이 브리핑에서 말한 것처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정작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을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는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예.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적절한 피해 배상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새 정부가 2015년 합의 내용을 또 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별도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서 매년 관련 사업을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8월 14일을 위안부 기림일로 제정하는 게 그 첫 단계입니다.
예. 이렇게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과 한국의 새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갈등이 미국에까지 여파를 미쳤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오사카시가요 얼마 전에 위안부 기림비를 유치한 미국 서부 대도시 샌프란시스코시와 자매 결연을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시장이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와의 신뢰 관계는 소멸됐다면서 자매 도시 결연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내부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달까지 파기 절차를 완료한다라고 현지 언론이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지난 1957년부터 60년 동안 맺어온 오사카와 샌프란시스코의 결연은 끝나게 되는
예,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일본 총리까지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위안부 피해 소녀들을 형상화한 기림비가 세워진 게 지난 9월이었는데요.
예.
이 설립 직후 현지 주재 일본 총영사는 물론이고 아베 신조 총리까지 항의했습니다. 기림비 설립을 주도한 시민단체들은 기림비와 관련 시설을 포함한 해당 부지를 시 당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예.
이후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아베 일본 총리가 이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위안부 기림 관련 시설과 부지를 시 유지로 수용하는 관련 문서에 어제 바로 설명을 했는데요.
예.
오사카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자매 결연을 파기하기로 한 겁니다.
중국이 타이완과 수교한 나라들의 단체 관광을 금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타이완과 국교를 맺은 나라들에 대해서 단체 관광을 금지시켰다라고 연합보와 영문 매체 타이완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예.
중국 국가 여유국이 지난주부터 여행사들의 차례로 공문을 보내서 관련 국가 단체 관광 상품 판매 중단 지침을 내린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유럽의 바티칸과 남태평양의 팔라우 공화국 등 모두 22개 나라가 금지 대상에 들었는데요.
예.
당국은 국가 여유국 지침을 어긴 여행사 두 곳에 각 30만 위안, 약 미화로 4만 6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단체 관광 형식으로 이들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건데
네.
중국 당국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까?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듭 강조한 이후에 타이완 수교국들의 관광 수입을 끊는 방식으로 외교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현지 언론이 풀이하고 있는데요.
예.
타이완의 국제사회 고립을 노린 포석인 건데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한국과 외교적 갈등이 한창일 때도 한국행 단체 여행을 금지시킨 게 바가 있습니다.
예. 타이완 당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지 대중국 부처인 대륙위원회가 성명을 냈는데요. 여행의 자유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항의를 했고
예.
여행에 대한 간섭은 중국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타이완과 수교를 맺어서 이제 중국의 단체 여행이 금지된 나라들, 뭐 바티칸이라든가 팔라우 당국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네, 이들 나라들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예.
그런데 이 바티칸의 경우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서 중국이 의도한 경제적 압박 효과는 별로 없을 걸로 외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팔라우 공화국도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이른바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면은 원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다음 날인 오늘을 말하는데요.
예.
하지만 미 전역에서는 이 어제 오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이 시작됐습니다.
예.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 말은요, 원래 미 동부 대도시 필라델피아에서 나왔는데요. 지난 1950년대에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난 다음 날에 물건을 사려고 이 필라델피아 도심으로 몰려드는 바람에 교통이 마비되고 또 경찰들은 교통정리에 또 치안까지 신경 쓰느라고 한 12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요.
예.
이렇게 혼잡한 상황을 빗대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검은 금요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말이 부정적인 뜻이었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날은 물건을 사는 것. 즉 쇼핑을 하는 날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인들이 물건을 가장 많이 사는 기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
이날은 12월 말까지 이어지는 최대 쇼핑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워낙 물건을 싸게 팔기 때문에 뭐 가게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
뭐 전날부터 상점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 뭐 예사고요.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원하는 상품이 있는 매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미 전역에서 참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관련 업계 전망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인 어제부터 11월 27일까지 한 5일간 약 1억 6천 명이 쇼핑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 인구가 3억이 좀 넘으니까 뭐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의 물건을 사는 거죠.
예. 그야말로 이제 유통업계에서는 이날이 굉장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올해 네. 매출은 어떨지 궁금하군요.
네, 관련 업계는 올해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부터 12월 말까지 매출 증가율이 3.6%를 기록했는데요.
예.
미 전국 소매협회는 올해도 비슷한 증가율을 보일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경제가 최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쇼핑에 더 많은 돈을 쓸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그러면 소매업체 측에서도 손님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미있는 건요. 예전에는 뭐 상점들이 추수감사절에는 쉬고 블랙프라이데이 당일 새벽에 할인 행사를 시작했는데요.
예.
요즘에는 이 블랙프라이데이 전날부터 할인 행사를 시작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게 이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이미 이번 달 초부터 대형 할인을 시작한 상점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상점에 직접 뭐 가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경향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도 두드러질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업계는 올해 연말 쇼핑 매출이 대략 6,8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가운데 온라인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규모인데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상점들이 예전처럼 사람들로 붐비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추수감사절에는 뉴욕에서 대규모 시가 행진이 진행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명물 가운데 하나죠. 뉴욕에서 진행되는 대형 시가 행진인데요. 이 메이시스 백화점을 주관하는 행사인데 올해로 벌써 91회째를 맞습니다.
예.
이 시가 행진에는 이 집채만한 대형 풍선과 다양한 가장 행렬이 명절 분위기를 돋았는데요. 최근 뉴욕에서 차량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한 직후라서 올해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됐는데요.
예.
다행히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뭐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는 큰 명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흩어져 사는 뭐 가족 친지를 만나기 위해서 차량이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한 4,900만 명이 이동할 걸로 추정됐는데요.
예.
지난해보다 100만 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희아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한 편의 시와 함께 좋은 노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 방송 주말의 음악 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7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8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5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4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2도, 희천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도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9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 11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9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9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눈이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3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4도입니다. 청주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3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3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 기온 영하 8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사이, 서해는 1에서 3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 북부 시나이 반도의 이슬람 사원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85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은 오늘 시나이 반도 내 비르 아랍에드 지역의 알라우다 사원에서 예배 중이던 신도들과 보안군을 겨냥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상자 수는 이집트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 중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보안군과 경찰은 시나이 반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대원들과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주한 미 공군이 다음 달 초 한국 공군과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주한 미 7공군 사령부는 오늘 미한 양국군 항공기 230여 대가 참가하는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실전적인 공중전 훈련으로서 미한 양국 간 상호 운용 능력과 양국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미 7공군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뿐 아니라 해군과 해병대 등 약 12,000명의 병력이 투입됩니다. 또 미한 양국 8개 기지에서 230여 대의 항공기가 발진해 훈련합니다. 특히 미 공군의 전략 무기인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와 F-35A 선어대도 참가합니다. F-22 6대가 한반도에서 동시 전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아키타현 유리혼조시 해안에서 표류 중이던 선박과 북한 주민 8명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해안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북한 주민들인 남성 8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한 달 전 북한에서 출항해 오징어를 잡다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다며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해안에서는 지난주에도 선박 침몰로 표류 중이던 북한 주민 3명이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짐바브웨의 에머슨 음나가구아 대통령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짐바브웨 수도 하레레의 국립 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는 로리 스튜어트 영국 외교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음나가구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물러난 무가베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면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며 현재와 미래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음나가구아 대통령은 내년 8월 실시되는 대선 때까지 과도정부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음나가구아 대통령은 무가베 전 대통령 정부의 부통령이었지만 전격 해임된 뒤 해외로 도피해 있었습니다. 짐바브웨를 37년간 철권 통치해온 무가베 전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 이후 사임을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실종된 아르헨티나 잠수함이 마지막 교신을 한 지점에서 폭발음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엔리크 발비 아르헨티나 해군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실종된 잠수함 산후한호의 최후 교신 위치 부근에서 포착됐던 이례적인 수중 음파는 폭발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발비 대변인은 산후한호가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 수색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후한호는 지난 15일 44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아메리카 대륙 최남단 우수아이아에서 마르델 플라타 기지로 향하던 도중 파타고니아 해안에서 40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교신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파병한 군 병력을 올해 안에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발레리 게리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밝혔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 발표한 시리아 내 러시아군 병력 감축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그러나 시리아 내 러시아 기지 두 곳과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설치된 화해센터, 그리고 상황 통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 터키 정상들과 만나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단체가 참여하는 대표자 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다음 주 열리는 석유 수출국 기구와 비오펙 산유국 회의에서 감산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